네, 오늘은 찬송가에 나타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13번째 시간으로 우리 찬송가 448장부터 469장 이렇게 제자의 도리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13장까지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찬송가 주제를 살펴봤는데요. 혹시 찬송가 주제에 대해서 어떤 점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으셨습니까? 혹시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아, 목사님,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지난 일강을 기억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앞에 제목 분류를 보시면 이제 첫 번째 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에는 우리가 제일 끝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삶 분류 제목 분류를 보시면은 믿음과 확신이라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540장부터 549장까지 처음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앞에부터 순서대로 제 은혜와 사랑, 그리고 또세 번째 시간에는 소명과 충성,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쭉 나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벌써 우리가 1강부터 13강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한번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그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때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그 찬양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질 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정말 우리 안에서 은혜가 되고 또 고백이 되고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주제 내용들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13강도 그런 마음으로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의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찬송가 주제인 이 제자의 도리에 대해 관련해서 제자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의미를 한번 함께 알아가 보고 성경에서는 이 제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제자로서의 삶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알아가 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448장부터 469장까지 이제 제자의 도리에 관한 주제들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익히 들었거나 또 자주 불렀던 찬송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각 장의 곡을 작곡한 사람들의 내용과 또 가사들이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때 오늘 살펴본 이 찬송가의 고백과 내용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 사진, 또 인생 맛집, 또 인생 명언. 단어 앞에 인생이라는 이러한 문구를 넣어서 말하거나 사용하는 유행어가 있는데요.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거나 혹시 사용해 보셨나요? 왜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이런 말들을 사용할까요? 이런 말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여기거나 또 그동안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 찾지 못했던 것을 비로소 찾게 되었을 때 이런 인생 뭇뭇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 중에 한때 유행했던 말이 인생 멘토라는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인생 멘토라고 하는 말은 이제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때로는 지도자, 스승, 선생을 이렇게 지칭하는 말이 인생 멘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어려움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또 이렇게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인생 멘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삶에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우리 혼자 극복해 나가기가 참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이렇게 사람들은 인생 멘토 또 때로는 인생 무엇 무엇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저마다 이렇게 위기 속에서 도움을 얻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또 우리를 영적으로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지도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 멘토로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고난들을 또 어려움들을 도와주시고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의 영적인 멘토로서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 되시고 또 삶의 길을 밝히 보여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정한 스승 되시는 이러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오늘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오늘 주제와 같이 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유인물을 보시게 되면 제자라고 하는 말은 오늘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영어로는 disciple이라고 이야기하고 라틴어에서는 disciplus 곧 생도라고도 이야기하고 배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또 오늘 신약에서 보게 되면 이에 해당되는 단어가 마데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역시 배우다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말은 주로 이런 공간복음과 또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많이 우리가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인물 1번에 2번을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제자라고 하는 말은 위대한 지도자나 운동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경우였다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에 보편적으로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였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보면 우리가 스승과 제자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사용되어지듯이 그때 시대에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 모세의 제자들 이렇게 칭하던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말할 때 자신들을 제자라고 이렇게 사용했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제자, 12명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성경에서 주로 선생 또는 랍비로 이렇게 대중에게 많이 당시 알려져 있었는데,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을 이렇게 제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서 이들을 이렇게 택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열두 제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이 사람들이 가정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관계적으로 또 소유를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들을 보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열두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렇게 늘 가까이에서 함께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살피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 배웠던 사람들이 이제 열두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 몇 가지 임무를 이렇게 주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배우고 또 듣고 복음 바를 전파하는 사명과 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일을 이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했다는 것을, 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대리인 격으로 임명받게 되어서 그분의 능력과 또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제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에 응답을 했던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원래 이제 열두 사도에게 위임을 했었지만 그런 일들은 이제 열두 명에게만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 제자 이후 사람들도 제자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에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70명의 전도자들도 그들도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고 또 마태복음 27장에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제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과 28장 말씀도 보게 되면 제자라고 하는 모든 표현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특정한 사람만, 특정한 예수님의 제자만 제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제자라는 표현들이 이제 다양한 용어들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믿는 자들, 또 때로는 성도들, 그리고 형제들이라는 표현으로 더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렇게 제자로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당시에 소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 앞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회적인 일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들, 또 가정, 환경 이런 모든 부분들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제자된 삶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부자 청년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제자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때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1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 곧 믿음의 성도는 지금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던 자들이 바로 제자이고 그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때 제자, 곧 믿음의 이러한 성도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사람들,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오늘 찬송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찬송가 제자의 도리를 주제로 하는 찬송가 중에 449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찬송가가 예수 따라가며라고 하는 이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맨 왼쪽 위를 보시면 이제 찬송가 맨 왼쪽 위를 보시면 지은 작사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미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1887년에 작사를 하고 또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작곡자가 나오게 되는데 윌리엄 하워드 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찬송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유명한 이제 부흥사라고 이야기하면 무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나는 참으로 믿음에 확신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 부흥의 은혜를 받아서 한 청년이 나와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고백을 들었던 작사가 사미스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이 청년의 이러한 감동적인 간증의 내용을 토대로 449장 찬송곡을 이렇게 오늘 짓게 되었는데 우리가 가사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면서 복음을 순종하면 우리의 행할 길을 환하게 해주시고 또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절을 보게 되면 해를 당하거나 고생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 또 3절에는 남의 짐, 곧 봉사와 사랑의 짐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위로하게 되면 주님이 상급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은혜를 풍성케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절에서는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모든 메시지의 축약이 오늘 449장의 후렴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를 의지하고 또 순종하는 길은 예수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곧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표현하는 것이 의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제자의 도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중심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제자로서의 삶,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449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을 뒤돌아볼 때 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삶의 토대를 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에 때로는 안식처를 정하고 설정하여서 그것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중등부 아이들을 보게 될 때 때로는 학원 때문에 때로는 가족 모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소홀해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때로 예수님보다 또 그것을 따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는 모습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되고 변하지 않는 안식처는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제자의 도리,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449장 예수 따라가며 라고 하는 찬송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찬송가 456장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면 456장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이라고 하는 이 찬송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제 맥퀸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을 둘 다 이렇게 하고 한 곡인데 이 곡은 특이하게 이제 멜로디나 또 가사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마디를 보게 되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이라고 하는 이 멜로디와 또 가사들, 또 둘째 마디에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라고 하는 이 멜로디가 계속해서 앞뒤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멜로디가 반복되는 것을 유절 가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반복되는 가사와 이 멜로디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찬송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찬송을 지은 배경을 살펴보면 맥퀸이 목사님께서 한 집회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집회에서 이제 짤막한 이제 말씀을 이제 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이제 항상 이 결신자를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도 이제 이 결신자 앞으로 나와서 고백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고 이렇게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설교를 전한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결신자가 있으면 나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을 했고 나오지 않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어서 예수님의 못 자국 난 손 위에 잡히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맥퀸이 목사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순간 그 말이 큰 자신의 울림이 되어서 이 찬송가 제목을 처음에 지을 때 못자국 상처가 난 손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거센 이러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또 교통이 두절되는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었는데 이 맥퀸이 목사님께서 이 비바람을 뚫고 겨우겨우 이제 숙소에 도착하게 되면서 그날 저녁 집회에 감동했던 그러한 느낌들과 또 거센 폭풍우를 뚫고 지나왔던 그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이 곡을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곡의 처음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하고 비슷한데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셨나요? 그러면 못 자국 난 손을 잡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은혜로운 제안으로 이렇게 찬송가 가사가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거친 세상에서 실패를 하게 될 때 또는 어둠 속을 걸어가게 될 때 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할 때 또 우리의 죄악의 짐이 무겁게 될 때 찬송의 고백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피로 물든 주님의 손을 만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손을 우리가 만지게 되면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주 안에서 길이 살게 되는 은혜의 고백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 찬송가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찬송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에게 붙잡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458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라고 하는 찬송가 곡입니다. 이 곡은 이제 미국의 오그돈 여사와 찰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지은 찬송가라고 하는데요. 이 로마서 5장의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지었는데, 로마서 5장의 내용 중에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하는 이 그 성경 배경을 통해서, 지금의 이런 배경을 통해서 지은 곡이라고 합니다. 이 곡을 지은 우리 배경을 살펴보면, 이 곡을 작사했던 이 오그돈이라고 하는 여사는 문학과 연극에 있어서 재능을 보여서 어느 정도 명성을 이제 얻으려고 했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 평소에 신앙심이 돈독해서 자신이 이렇게 가고자 했던, 또 소망했던 재능들을 펼치기를 원하여서 한 집회에 이제 참석해서 자신의 재능을 이제 펼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펼치려고 했을 때 그녀의 계획이 좌절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종종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때마다 어떠한 일이 생기고, 또 마지막에는 정말 최종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때 자신의 아버지가 자동차 사고로 크게 다쳐서 결국에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버지를 간호해야 되는 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었을 때 좌절과 낙망에 빠지는 경험들을 통하여서 처음에는 자신의 모든 이러한 계획들이 무참히 너무나도 무너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잘 이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고,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면서 이 고백한 찬송의 곡이 바로 이 오늘 찬송가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고 또 고난이 많을지라도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가게 되면 이내 우리의 슬픔이 사라지게 되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오게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절을 보게 되면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서 힘을 얻어서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를 지고 나가면 때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히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절을 보게 되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맡은 일을 성실히 임하게 될 때에 주님 앞에서는 늘 큰 상급이 있게 될 것이라는 위로의 고백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불렀던 찬송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곡은 이제 463장을 살펴보면 작사 작곡에 대해서 누가 기록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463장을 보게 되면 이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영어가 바로 흑인 연가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 흑인 연가라고 하는 곡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아프리카 흑인들의 생활 노래가 바로 흑인 연가라고 하는 곡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흑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바로 백인들의 노예가 되어서 비인간적인 대접과 학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흑인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백인들에게만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흑인들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도 참된 신자가 될 수가 있을까라는 신앙의 고백을 이 찬송을 통해서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도 생생하게 이렇게 반복적인 가사를 통해서 이렇게 믿음을 표현한 찬송이 바로 우리가 함께 불렀던 463장 신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에는 각 절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소망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담겨져 있는데,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한 참신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는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3절에는 거룩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4절에는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과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첫 사역지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어떤 분이 이 곡을 불렀을 때, 예배 시간에 불렀을 때 너무나도 간절하고 또 진심을 담았는지 모르겠지만 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큰 목소리로 예배당이 정말 떠나갈 정도로 이렇게 찬양의 고백을 드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놀랄 정도로 그분이 정말 큰 목소리로 했던 것을 저희가 보았는데 그분의 마음의 고백이 아마 그렇게 진정한 신자를 되기를 원했던 마음이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주로 고백하면서 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참 신자의 모습으로 또 사랑이 충만한 성도의 모습으로 그리고 거룩한 삶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이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고백이 습관적으로 또 늘 하는 찬송이니까 또 찬송가의 고백처럼 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이러한 진정한 신자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곡의 내용들처럼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진정한 믿음으로 신자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우리 몇 가지 이렇게 찬송가의 고백, 특별히 제자의 도리의 주제에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살펴본 이 찬송의 고백과 내용들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는 바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좌절과 또 낭망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불안과 염려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제자로서 바로 신자로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제자된 삶,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앞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소망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진실된 신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때로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제자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찬송과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똑같이 한 주를 살아가게 될 텐데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제자된 도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우리 삶에서 정말 고백되어지고 그 삶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또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또 그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